안녕하세요. 김안나 자매라고 합니다. 이곳이 꽤 높네요. 발판이 있어서. 일단 페이지 126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강의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오후까지 긴 강의를 들으시려면 힘드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신입교사 때만큼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전폭적으로 듣고 하는 기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졸리시더라도 좀 기담아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사이사이 질문도 해가면서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저기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니까요. 모두 교재를 좀 펴주시고요. 저는 제가 20살 되던 91년부터 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유치반 생활을 한 7년 하고 초등고도 여러 유년반, 초등반, 6학년도 몇 번 하고요. 그리고 또 강서교회라는 어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전 아이들이 70명 내외되는 작은 교회에서도 교사 활동을 했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분반을 맡고 있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이제 분반 못 맡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교사 교육 정도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잘했던 분반 수업을 떠올리라 그러면 사실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분반 수업법은 굉장히 그 완전하고 어떤 그 모범이 되는 답안같이 느껴지실 수 있고요. 실생활에서 저희가 유치반의 환경에서 그러한 멋진 분반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관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고요. 한 공간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의 연령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시하는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수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고 아이들의 수준에 어떻게 맡아야 되는지를 수준의 높이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면은 좀 횟수가 더해 갈수록 점점 교사의 면모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1 분반 수업법이란 한번 볼게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가 소수의 어린이들을 담당 하나의 반을 구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여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업 형태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 학교에서도 보통 1대 40의 비율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학교에서는 많으면 1대 한 10, 10 정도지만 보통은 1대 6에서 7명, 교사 1명당 6에서 7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주 한 교사가 소수의 인원을 담당하는 곳은 아마 저희 교회 학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학교에서 운영되는 반의 형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이유는 저희가 아이들에게 분반 수업을 할 때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분반 시간 주어진 일요일날 2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더 넓게 봐서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 말씀 시간에도 실천적 신앙으로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을 이렇게 생활에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지도하는 것이 저희 교사 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학부모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 학교와 아이, 이렇게 세 가지를 엮어서 교사가, 교회 학교의 교사가 가정에도,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이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교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주일에 두 시간을 아이를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연관된 아이들의 생활 지도까지 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아이들을 저희가 맡아서 좀 더 잘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소수의 아이들을 맡고 있는데요. 제가 작은 교회도 규모가 작은 교회와 규모가 큰 교회를 가보니까요. 크게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서울교회, 광주교회, 대전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교회 학교만 해도 아이들 몇백 명, 뭐 1,000명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작은 학교는 유치반, 초등반을 다 합쳐도 70명 내외, 뭐 50명 내외 이런 경우가 훨씬 더 수가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처음에 규모가 큰 서울교회에서 몇 년을 있다가 그러니까 지방교회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규모가 작은 교회, 그러니까 강서교회도 지방은 아니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를 제가 갔을 때는 처음에는 시청각도 제대로 되는 게 없었고 그다음에 손유희, 뭐 암송, 율동 그런 모든 기능적인 면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시청각은 서울교회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매주 연극이나 인연극이 올라가는데 지방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3명이 나와서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서 막대극을 갖고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 해주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도 서울교회는 말씀 선생님이 굉장히 많아서 유치반 따로 초등 1, 2반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지만 제가 강서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 선생님이 초등부에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뛰어와서 유치부에서 또 말씀을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은 초등부 말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유치부 말씀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유치부에서는 이제 말씀 선생님이 시간이 늦으면 이제 기다리느라고 애들이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말씀 선생님이 막 뛰어와서 또 유치반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선생님조차도 전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반 아이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전체 진행에서 기능적인 면에서 규모가 큰 교회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 기능화되어 있고 지금 서울교회 같은 경우에는 진행한 전 앞에서 시청각을 하거나 암송을 하거나 율동을 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고 또 분반만 맡아서 하는 선생님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선생님이 암송도 앞에 나가서 해야 되고 시청각도 앞에 나가서 해야 되고 그동안 또 아이들은 방치돼 있고 또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을 맡아서 분반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 면에서 열악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분반을 할 때는요. 물론 분반을 할 때도 서울교회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를 많이 나누고 뭐 토끼반 모임이라든지 곰돌이반 모임에서 자신이 어떻게 분반을 할 것인지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런 걸 나눠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준비물을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이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작은 교회는 진행 준비하기만 해도 너무나 빠듯하고 일단 선생님들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반을 들여다보면 분반도 그냥 머릿돌만 가지고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분반의 내용 굉장히 좀 아이들 수준에 안 맞다든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만 볼 때에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규모가 작은 교회는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에도 보고 또 말씀 끝나고 식사 시간에도 또 보고 그리고 또 구역 모임 때도 보고 조모임 때도 보고 아이들을 교회 학교 현장 말고 사적인 공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굉장히 친밀감이 있고 아이들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또 교회 학교 전체의 인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이의 언니가 누군지도 알 수 있고 아이의 동생이 누군지도 알 수 있고 거의 교회가 어떤 가족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사 또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교제를 하시는지 알 수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부모님 또한 교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다루는지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교회에서는 분반 시간에 부모님을 유치반 아이들을 데리러 오거나 데리러 갈 때만 잠깐 보고요. 그 후에는 마주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님을 마주치기가 어렵고 학부모 간담회 시간이나 그럴 때나 좀 몇 번 만날 수가 있고요. 부모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게 시간을 내지 않으면 만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규모가 작은 교회는 비록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부족하고 열악하지만 그런 어떤 사적인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아이들과의 그 만남을 활용해서 좀 더 어떤 그 신앙 지도라든지 아이들의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어떤 기능이나 전문적인 그런 교수법보다는 그런 어떤 아이들과 관계에 맺기, 그리고 그 친밀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에게 어떤 것을 들었냐, 어떤 것을 배웠냐 보다 우리 선생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내가 우리 선생님에게 어떤 고민을 털어놔도 선생님이 다 들어주고 어떤 그런 관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 지나가다가 선생님 뭐 사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만남들을 갖고 있다는 게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들은 이런 것도 못해, 우리들은 이런 게 너무 열악해라고 항상 이렇게 불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더 잘 활용해서 아이들과의 만남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보면 이제 두 번째 분반 수업의 목적은 제가 지금도 좀 설명했지만 왜 교사도 모자르는데 한 반에 이렇게 적은 인원을 한 반에 구성을 해서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먼저 그것을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 가가동의 특성과 개성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3. 유치반 아이들 고유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유치반 프로그램을 보셨듯이 전체 진행이 1시간이에요. 딱 전체 진행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분반, 반을 나눠서 소수의 아이들을 한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는 분반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진행 때 율동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날의 주제에 따라서 그날의 주제를 대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이들에게 그 주제를 인식시켜 줄 수 있게 율동도 하고 암송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청각을, 그러니까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로 꾸며서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또 말씀 선생님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줘도 분반 시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오늘 배운 말씀이 뭐지? 하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연령들이 5세부터 7세인데 이 5세부터 7세는 그 받아들이는 인지적인 발달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진행은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5세, 6세, 7세 아이들은 저마다 제각기 이해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렇게 다시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개인적으로 연령에 맞춰서 심화 학습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더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반 아이들을 연령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치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또래 아이들은 물론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겠지만 이또래 아이들은 굉장히 그 선생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죠. 선생님이 하나에만 예뻐하면 선생님 놔두요 하면서 이제 기대고 선생님 막 등에 엎어타고 이렇게 하듯이 아이들이 굉장히 그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과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수의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반 아이들의 고유한 특성. 이 시기의 아이들의 인지적인 발달이 주로 실물교육, 이렇게 만지고, 보고, 느끼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런 것들, 실제 경험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려면 선생님이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좀 더 자세하게,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인원을 선생님이 한 반을 맡아서 하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반 수업의 내용은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 머릿돌을 보셨지만 어떤 내용이 수업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유튜브 아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아시나요? 제가 허준석 형제님? 예. 어떤 내용을 유튜브 아이들이 배운 예를 들어 주세요. 그냥 한 가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되죠. 유치부는 그 유치부 교육 과정이 1년인지 2년인지 3년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초등부는 초등부 교육 과정은 3년이에요. 구약 초등부는 3년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3년 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가르치면서 계속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유치부는 1년이에요. 1년 프로그램이 해마다 돌아가요. 똑같은 프로그램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이때는 그 교회 학교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8주 정도 가까이 아이들에게 그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선지자, 왕 그런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본받을 점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들이 1년 동안 돌아가는데요. 그 이제 그러면 이제 5세 때도 같은 내용, 6세 때도 같은 내용, 7세 때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교사는 그 아이들에게 그 분반 수업 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은 5세하고 7세는 굉장히 다르게 들어가겠죠. 똑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방법은 일반 유치원에서도 똑같아요. 일반 유치원도 프로그램이 1년 프로그램이고 그것이 5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6세, 7세 내용만 더 심화되는 거지 주제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유치부 그 공과에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5세한테 가르칠 때와 7세한테 가르칠 때를 조금 더 차이를 둔다면 일단 5세 아이들은 이제 교회 학교에 처음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5세 6,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지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아이들이 교회 학교 오면 교회 학교에서 지켜야 될 규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앞에서 막 진행을 하는데 막 나간다거나 앞에 나간다던가 아니면은 교회 학교 교실을 안방처럼 막 들어 눕는다든지 아무 때나 뭐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직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세 아이들은 선생님이 교회 학교에서 생활이라든지 어떤 규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처음에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도하는 다니엘이라면 아이들에게 그 기도하는 의미,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의 자세, 그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교사가 몸소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갈 수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내용을 그냥 뭐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 그걸 아이들과 같이 색칠해 보면서 어머 여기 이 아이는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또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래서 아이들이 뭐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두 손을 모았어요 하면 아 기도할 때는 왜 눈을 감아야 할까? 눈을 뜨면 자꾸 딴 게 보여서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발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 발을 펴고 기도를 하면 자꾸 발장난이 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같이 왜 기도를 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발을 감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일어나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자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먼저 어떤 걸 해볼까? 자 두 발을 모아보자. 아 두 손을 모아보자. 아, 두 눈을 감아보자. 눈을 감으니까 너무 깜깜하네. 자 우리 이제 어떤 내용을 기도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5세 아이들은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6, 7세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학기 초라면 아이들이 달달할지 모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수준에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6,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의 내용을 폭을 넓혀서 다니엘에 대해서 본받을 점 본받을 점,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세우고 어떤 그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을 했고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니엘에게 어떤 본받을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다니엘에게 편지 쓰기 유치부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없는 다니엘에게 편지 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치부 아이들은 진짜 다니엘에게 너무나 간절한 편지를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수 있는지 어떤 분위기를 유도해줘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접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께서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해주시고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이렇게 물음을 던져서 아이들이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까? 선생님과 엄마 앞에서 어떤 약속을 지켜서 정말 교회 학교 어린이답게 생활을 할까? 뭐 만약에 매일 밤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잔다. 아니면 헌금을 내 돈으로 모아서 헌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약속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5세하고 6세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배워도 그 나이의 아이들마다 그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폭이나 넓이나 깊이가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1년 동안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각 연령에 맞게,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회 학교에서의 생활, 천지 창조,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등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1년 동안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러면서 항상 포함되어야 하는 유치반의 기본 교육 내용은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 세 가지 내용은 항상 그 공과 내용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이러한 교회 학교의 그런 어떤 성경 말씀을 선생님한테 배움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성경, 그 머릿돌에 있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아이들의 궁극적인 행동의 변화는, 일단 아이가 교회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다. 선생님도 좋고,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시청각도 너무 재밌고, 성경 말씀도 재밌다. 그런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엄마한테 끌려서 성경 학교 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거 암송, 기도, 율동, 머릿돌, 헌금 이런 기본적인 것들의 의미를 아이들이 알고 그 의미를 알고서 아이들이 그것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밖에서 보아도 아, 이 아이는 교회 학교 아이구나 교회를 다니는 아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생활 속에서 아이가 엄마 나도 예수님처럼 참을래요. 어떤 이렇게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라든지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엄마 나도 예수님처럼 참을래요. 예수님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아이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아이가 엄마 아파 엄마 그럼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그 배운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정도의 아이들 그런 얘기도 사실 일상 속에서 많이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생활 속에서의 신앙이 보이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유치부 시기는 구원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이 구원의 준비는 제가 뒤에도 다루었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그 인지적인 발달이 덜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중요한 거는 죄의식이 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한 6, 7살이 되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가 시작해요. 그런데 저희가 유치부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내용만이라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이 된다면 조금 더 이제 유년 초등 1, 2반에 가면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생활해 나가고 교사가 이러한 모습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제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반을 하기 위해서 이제 4번 분반을 위한 준비. 그래서 교사로서의 준비,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분반을 위한 한 주간의 준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유치반 선생님은 초등반 선생님이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느낌이 틀려요. 유치반 선생님의 어떤 성품, 쾌활하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인자하고 친절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유치반 선생님한테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좀 더 많이 부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반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성품으로 존중,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냐면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의 질문에 어떤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준다든가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든지 뭐 아이들이 선생님 물 먹고 싶어요. 아 선생님 분반하기 전에 먹고라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아이들의 말에서 목마르니? 그런데 네가 분반하기 전에 먹고 왔으면 저 좋았을 뻔했다. 다음부터는 분반 시작하기 전에 먹자. 오늘은 선생님이 몰래 가서 너를 위해서 물을 떠다 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욕구를 이렇게 막 묵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던가 그다음에 아이들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아이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거. 저희가 어른으로서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분반 시간에 아이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네가 뭘 잘해오면 사탕을 줄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걸 해와 하고 어떤 과제를 줬을 때 아이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잊어먹지만 먹는 건 안 잊어먹어요. 다음 주에 와서 선생님 사탕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선생님이 사탕을 안 갖고 왔어요.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안 갖고 왔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그것을 다른 그걸로 돌려요. 너희들이 떠들어서 사탕을 줄 수 없어. 갖고 오지 않아 놓고 그렇게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아이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율동 시간에 그 프로젝트를 쓰잖아요. 근데 프로젝트가 안 나왔어요. 그럼 율동 선생님이 나와서 그래요. 너희들이 너무 떠들어서 이게 안 오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이렇게. 그것이 아이들에 의한 잘못이 아닌데도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탓으로 돌리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속마음도 잘 알고 선생님이 안 갖고 온 것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뚫어보는 그런 직관력이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진실되게 대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아이들을 존중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찰인데요. 거기 보면은 종종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면 교사가 아이들의 수준을 잘 모르고 자신의 수준에 따라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도대체 알아듣는 게 없는 것 같다. 자꾸 딴짓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요. 아이들이 분반 시간에 장난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고 떠들거나 돌아다니려고 할 때에는 분반 수업 내용이 흥미가 없거나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산만한 것은 성경에 관한 내용이 어려워서이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전달하는 교사의 수업 방법이 유치반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아이들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수업을 아이들 수준에 아이들의 흥미에 잘 맞춰서 전달하고 있느냐를 먼저 선생님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수준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관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 것,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끼리 막 얘기를 나누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몰래 가서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좀 들어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했던 특징적인 행동들을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분반 시간에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기를 할 때, 지훈이라는 아이는 자기 것도 열심히 만들지만 옆에서 잘 못 만드는 수연이 거를 이렇게 계속 좀 도와주면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행동을 보이면 이 지윤이란 아이는 굉장히 친사회적인 행동이 발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친구를 잘 도와주는 행동을 하는 아이를 예를 들어서 분반 시간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우라는 아이는 이렇게 선생님이 지켜보니까 다른 반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발을 밟았더니 벌떡 일어나서 밀어낸다. 이러면 아이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떤 공격적인 행동이 좀 이렇게 보이는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아이들이 보일 때 선생님께 메모를 쭉 해놓으면 아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적어놓은 것들을 나중에 보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저도 어제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제가 93년도에 썼던 분반 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치반 반장 선생님인가? 김성태 선생님, 반장 선생님으로 계신 김성태 선생님이랑 제가 같은 반을 맡아서 그 1년 동안 아이들을 이제 관찰했던 했던 그게 기록장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아이들을 제가 93년도에 병아리 반 때 맡았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거의 중학교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아이들이 총각 같고 이제는 막 이렇게 어른 같고 그런데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웃음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어렸던 아이들이 이렇게 벌써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학교는 일반 학교와의 달리 이렇게 쭉 커나가는 모습을 항상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교사로서 뿌듯하고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사명감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입교사 해서 정말 이렇게 의욕이 넘칠 때 사실 이렇게 좀 지나가면 관찰일지도 쓰라 그래도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관찰일지들을 쭉 써서 이렇게 모아두시면 정말 이렇게 나중에는 선생님들의 어떤 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찰일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주셔서 아이들의 그 활동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청은 오늘 아침에 대화법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 대화법에 들으신 대로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좀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그 출석부 제일 뒤쪽에 보면 신상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부모님의 구원 여부, 생년월일, 성격, 전화번호 이런 걸 기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기 초에는 그런 것들을 빠짐없이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 내용을 빠짐없이 적어 놓으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 내용을 항상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적거든요.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어떻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어렸을 경우에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형제와의는 어떤 관계다 이런 것들을 그 메모지로 쭉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상담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으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과 교제를 하거나 아이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변화를 볼 때 이렇게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꼭 기록해 놓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2번 이전 담임 교사와의 교제. 그 아이를 1년 동안 지켜봤던 선생님과 교제를 하면 그 아이의 어떤 장단점이나 구체적인 성격 흥미를 좀 더 부모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학기 초에는 하지 않으셨으면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내 아이들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가 파악이 되지만 내가 우리 아이조차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 괜히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관을 갖게 되거나 또 고정관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아이들을 맡았으면 일단 내가 관찰을 잘해서 내가 먼저 우리 아이들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성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전 담임을 찾아가서 교제를 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한 페이지 넘겨서요. 많이들 졸리신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을 깨워드려야 되나. 자, 3번 부모님과의 교제. 유치반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따라서 부모님과 면담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식적으로 교회 학교에서는 학부모 간담회가 1년에 두 번 있지만 그 시간에는 주로 그 전체 부모님을 대상으로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부모님들이 교제하는 시간이지 한 분 한 분이랑 교제할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좀 따로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면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거 외에도 유치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오고 데리러 가기 때문에 그 틈을 노려서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교제할 내용들을 부모님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치반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왜냐하면 초등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혼자 갔다가 혼자 오잖아요. 1년이 다 돼가도 그 부모님이 학부모 간담회 참석을 안 한다면 진짜 개인적으로 그 부모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얼굴이 누군지조차 모르고 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그 아이에 대해서 교제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해놨다가 딱 엄마를 만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제를 갖는 것이 더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3번 분반을 위한 한 주간의 준비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분반을 맡고 있진 않지만 지금도 저는 가끔 이렇게 토요일날 저녁에 내가 왜 이렇게 한가할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요일날 항상 일요일날 마음이 무거운데 왜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야만 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그 분반 준비. 그 아이들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마음을 좀 짓누르고 항상 이렇게 무겁게 다가왔어요. 항상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그게 항상 이제 그러니까 사실 좋은 일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즐겁지만 이 아이들과 보낼 시간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선생님들이 되시면 그러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유치부의 경우는 좀 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토론으로만 수업이 가능한데 유치반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도 그려야 되고 뭔가도 준비해와서 짠 보여줘야 되고 뭔가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선생님 만들기 해요 라는 말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선생님들끼리 교제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신입교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분반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고요. 특히 유치반을 맡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이 말씀을 전달하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그냥 모르는데도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건지 이렇게 파악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그 분반일지를 제가 보니까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 자신의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과 기쁨 그리고 어떤 사랑이 투영될 때 어린이들도 본능적으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수준에 이해시켜서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 선생님 자체가 그 열정적으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만 봐도 아이들이 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구나.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뭔가를 굉장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거구나.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은 그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그 이해 수준에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선생님이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러한 아이들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단계까지 오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일단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 분반 수업을 위한 적용. 일단 이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는 그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반 유치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교제를 할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유치반에 그게 있더라고요. 삼손과 드릴라.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할지, 유치반 아이들에겐 어떤 주제로 수업을 할지 이제 잠을 깨실 시간이 됐거든요. 빨리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삼손과 드릴라, 그 이방 여인의 게임에 넘어가서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결국에는 맷돌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같이 죽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지금 그 머릿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까지가. 이 내용을 유치반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주제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임채동 형제님.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해봐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순종. 왜 불순종했는가? 불순종. 그리고 또 불순종의 대가. 이 내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박태석 형제님. 어디 계세요? 예. 똑같은. 지금 또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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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혹이요. 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은 주제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주제 중에서 어떠한 내용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맞춰서 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송혜란 자매님. 예. 네. 강구했을 때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예, 예. 제가 이거를 어제, 중고등부를 하고 계신 저희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왜냐면 저는 유치부 수준에 많이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유치부 수준이 조금 됐는데 저희 엄마는 아니니까. 그때 저희 엄마가 그참 고민하더니 이방여인과 결혼을 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또 이야기하실 분이 있지 않을까 혹시 걱정이 돼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주신 것을, 좋은 능력을 주신 것을 올바르게 써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유혹, 불순종, 간구, 좋은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유치반을 볼 때 1년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주제로 접근할 것인지를 한번 쭉 보시는 게 필요한 게요. 왜냐하면 기도나 불순종이나 그런 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순종 같은 경우는 요나, 그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불순종한 백성들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불순종한 내용만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긍정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그런 것들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 받아. 그런 내용만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균형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교사가 1년 프로그램을 쭉 보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기도도 좀 많이 겹쳐요. 기도하는 다니엘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좀 그게 겹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겹치니까 그런 걸 좀 피해서 이 삼손과 드릴라만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혹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좋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삼손만의 어떤 고유한 주제로 아이들과 함께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주제를 정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정했는데 그 주제에 맞게 그런 활동을 5세 아이들과 6, 7세 아이들과 삼손과 드릴라를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분반 수업을 할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는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치반 선생님들은 구연을 잘해야 돼요. 구연 동화. 그러니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음성어라든지 의태어든지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실제 이야기처럼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좀 그런 걸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그렇게 좀 이렇게 너무 책 읽는 것처럼 얘기한다거나 너무 밋밋하게 얘기하면 애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쿵 하면서 누군가가 뒤에서 오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뒤를 확 돌아봤더니 거기에는 커다란 거인이 입을 확 벌리고 서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그 의성어나 의태어나 어떤 몸짓이나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경 이야기를 시청각 시간과 말씀 시간에 들었지만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는지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분반 시간에 다시 도입 부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주제를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6, 7세의 경우에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5세인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5세 아이들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경 이야기를 기억에 남길 수 있을 만한 활동. 활동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늘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유치반에 가서 참관을 해보면 이 부분보단 이 부분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럼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막 하면서 만약에 바벨탑을 막 바벨탑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선생님이 딱 이제 분반 수업을 하는데 딱 애들 모아서 바로 차례로 막 나눠주면서 바벨탑을 쌓을 거야. 빨리 쌓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가 이제 신나게 바벨탑을 만들어요. 즐겁고 흥미있죠. 안 만져보던 찰흙도 만져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하나씩 만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근데 집에 딱 가져가서 엄마가 야 그거 뭐냐? 응, 탑이야. 그리고 땡이에요.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그 활동한 것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왕관이야. 이건 오늘 그림 그리래 선생님이. 뭘 그리래? 몰라.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이것을 풍부하고 충분히 잘 표현해낼 수 있도록 성경 이야기를 좀 더 잘 알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흥미와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성경 이야기를 기억에 남길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없이 이것만 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5세하고 6, 7세에게 삼손과 드릴라를 수업을 한다.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어떤 이제 주제가 아니고 활동이에요. 이제 활동 내용. 어떤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전달을 할까요? 여기 이 관영이신가요? 예? 형제님. 여기 없는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예, 이관영 형제님. 5세 아이들에게 삼손과 드릴라의 내용을 분반 시간에 이제 활동으로 하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 할까요? 어렵죠?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일단은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는 이제 들려줬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재밌게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일단 들려줬고 어떤 활동을 아이들과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활동을. 누가? 그리기요? 예. 네. 선생님 시키려고 했어요.
예. 네. 머리 길었을 때하고 짧을 때를 그래서 네. 머리가 길게 됐고 네. 왜 짧게 됐는가를 아이들이 불러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네.
예. 역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계시니까 감각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그려서, 예,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지만, 그래서 이렇게 잘려진 모습과 긴 모습을 뭐 털실로 꾸며보기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색칠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삼손이 머리가 이렇게 길었는데, 이렇게 잘라졌다. 왜 이렇게 잘라졌을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배운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6, 7세라면 어떤 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아이들. 이때는 이제 그냥 이야기, 뭐든지 하여튼 활동이 꼭 만들기만 활동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하고요. 글을 쓰는 건 글짓기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다 생각한다면 이미자 자매님. 자매님이
약간 유혹이었기 때문에요.
예.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삼손이 당하게 되면 어려움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거.
예.
당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을까 고통에 대해서 각자 느끼는 주제를 쓰게 하고요.
예.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게 유혹하고 무슨
유혹에
넘어갔을 때 당하는 고통. 예.
예. 그 내용에 대한 무슨 고통 당한 내용이 있을까요?
예.
어떤 아픔이 있을까? 그 아픔에 대해서 직접 생각을 하게끔 하고요. 저희들도
쓰게
어떤 뭔가 징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체질을 맞을 때 어떻게 아플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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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유혹에 대한 고통이 따랐을 때 어땠을까? 그리고 이거를 단지 삼성의 얘기만 끝낸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유혹을 당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엄마가 테레비를 보지 말라 그랬는데 보고 싶은 테레비가 있을 땐 어떻게 할까? TV 프로그램이 있을 땐 어떻게 할까? 엄마가 숙제를 다 해놓고 친구들이랑 놀라 그랬는데 친구들이 나를 불러내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어떤 그 이 상황을요 삼손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의 개인적인 상황에 비춰서 그런 아이들이 유혹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삼손이 잘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르게 그 교회 학교 생활하는 이거 게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판은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커다란 도화지,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해갖고요. 뭐, 앞으로 몇 칸, 뒤로 몇 칸, 이렇게 뭐, 암송해봐요, 뭐, 율동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늘 나는 헌금을 했나요? 머릿돌은 뭐, 해왔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뭐, 해왔으면 앞으로 세 칸, 못해왔으면 뒤로 다섯 칸,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빨리 도달한 아이가 1등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게임판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모아놓고, 오늘 암송했어, 안 했어? 오늘 머릿돌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이렇게 게임을 활용해서 한 아이와 안 한 아이가 이렇게 게임에 한 아이는 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고 안 한 아이는 못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생활을 지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삼손과 드릴라가 있는 그 그림이요.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교사가 이거를 이렇게 퍼즐로 맞추기 아이들과 함께 퍼즐로 맞추기 뭐 이런 활동도 유튜브 아이들과 함께 조각조각 그림을 아이들이 함께 맞춰서 삼손과 드릴라가 있는 그림을 이렇게 맞추고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장면인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런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 7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내가 삼손처럼 힘이 세다면 이런 거를 아이들이 그 힘을 각각 어떻게 사용할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 그리고 그 잘하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아, 크면은 너는,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율동을 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해줄 수 있겠구나. 좀 더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분반 수업을 진행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5번 분반 수업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을 평가해 보고 분반 일지를 작성합니다. 아이들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계획한 수업이 잘 진행되어 있는지, 다음 분반 수업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데요. 이 그 평가를 할 때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건 일단 아이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느끼지만 같이 했던 동료 교사의 어떤 조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애들이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더라. 선생님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위 선생님들이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많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혹시라도 좀 못했다 그러면 어떨까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강의를 잘 준비해서 강의를 했을 경우에는 제가 막 강의를 듣고 느끼신 점을 써주세요 막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래요. 잘했을 때는. 근데 내가 준비를 막 못하고 그랬을 때는 그냥 빨리 끝나면 사라지거든요. 내 마음이 그냥 내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면 뭐 찍은 비디오를 본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저도 강의를 분석해보고 선생님들의 반응을 보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저에게도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그동안도 몇 번 찍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근데 교사를 하려면 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반 수업에 다양한 학습 활동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처럼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아이들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뭐 미술 활동, 이게 주로 미술 활동이 이제 주가 될 수 있죠. 그리기나 만들기. 근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것만 해서 뭐 365일 아이들과 같이 만들기, 무엇을 만들까, 그것만 고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지만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이랑 같이 분반 수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극놀이 활동. 이것은 조금 이제 미술 활동을 좀 더 높이 해서 미술 활동 할 때 만들었던 것을 이용해서 그 성경 말씀을 아이들이랑 같이 극으로 꾸며 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연동화 식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본다던가, 이 극놀이 활동이 원래는 아이들에게는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인데, 그러니까 미술 활동을 한 것을 가지고 극놀이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짓기 활동.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게 토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의사소통 활동. 그 다음에 음악 활동. 제가 보니까 음악 활동도 굉장히 할 게 많은데, 사실 음악 활동을 분반, 시간에 많이 도입해서 하는 분은 이렇게 그닥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 주제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반 수업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현장 경험이 없으시고 일단 성경 내용을 아이들에게 통해서 활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 보면 이상한 활동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이상한 활동이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끼어 맞추기식 분반 활동 아니면 약간 눈속임적인 활동, 뭐 그런 마술적인 느낌이 드는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분을 보니까 그 물로 지금은 이 주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라는. 이제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설명을 하시고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하냐면요. 일단 이렇게 음료수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런 다음에 몰라, 애들 보는 앞에서 묻히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 주둥이에다가 보라색 물감을 묻혀요. 그리고는 이제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는 이거를 거꾸로 이제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봐, 포도주가 됐잖니. 이렇게 맑았던 물이 포도주가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수업이 굉장히 잘 된 수업인가요? 저는 이거를 직접 하는 선생님은 못 봤지만 어떤 선생님이 이거를 예시로 제시하는 건 봤어요. 어떤 책에. 그래서 보고 이건 참 뭐랄까요? 마술적인 느낌인 거예요. 마술적인 느낌에 또 눈속임적인 거예요. 곽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저기 아이들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기적은 기적 그 자체예요. 그것을 어떤 다른 그 과학적인 거로 마술적인 걸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인 것으로 아이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물 홍해를 건넜어요. 옛날에 이런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렇게 항아리 어항 같은 경우에 어항에 모래를 이렇게 놓고 물을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어서 이거를 건널 수가 없는데 이 어항을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래는 있는데 물은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마른 땅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홍해를 건넜어요라는 거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어떤 선생님은 또 이제 모래를 이렇게 얇게 깔아놓고요. 물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거를 빨대로 불어요.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가 이제 물이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건너가는 원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 그 자체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됐을 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도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그건 그렇게 홍해는 이렇게 하면 땅이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아니면 물감이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괜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눈속임적인 활동은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고요. 이렇게 너무 껴맞추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활동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시면요. 시중에 가면 그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그런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활동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의 내용과 접목시켜서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책자들을 한두 권씩 이렇게 구해서요.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미술 활동이라든지 무슨 뭘 할 때 그 훌륭한 작품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목적, 그 만드는 그 목적을 아이들에게 강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바벨탑에 대한 주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제가 천간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선생님은 잘 들으세요. 제가 어느 수업이 제일 잘 된 수업인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딱 모아놓고 점토를 나눠주고 이제 바벨탑을 만들기 시작해요. 아이들랑 같이. 그러면서 이제 점토를 나눠주면서 아이들랑 계속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바벨탑 이야기를. 얘들아, 바벨탑은 왜 만든 거지? 뭐,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만들려고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아이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고요. 두 번째 선생님을 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그 바벨탑에 그 만들어지는 그런,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 그런 내용을 한 다섯 컷 정도로 그림을 이제 그려갖고요.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벨탑을 이제 설명을 해줘요. 바벨탑의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아이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상자각으로, 이 선생님은 이제 상자각으로 아이들과 같이 바벨탑을 쌓기를, 쌓기 놀이를 했어요. 바벨탑 쌓기를 상자각으로, 커다란 상자각, 여러 가지 상자각을 해서 한 머리키, 사람 머리키 정도만큼 바벨탑 쌓는 걸 했고요. 세 번째 선생님은 수수깡으로 바벨탑 쌓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수깡으로 바벨탑 쌓기를 하는데, 이 선생님은 무얼 하고 계셨냐면, 수수깡이를 붙게 하려고 수수깡에 계속 테이블을 붙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앉아있는 아이들은 열하시고 선생님이 한 명이니까 선생님 계속 테이블을 붙이고 있고, 애들은 열심히 그걸 이제 붙이면서 이제 바벨탑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테이블 열심히 띄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아무 얘기도 못 하시고, 애들은 또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 애들도 열심히 아무 말도 없이 수수깡을 열심히 쌓아 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선생님을 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7세 반이었어요. 7세 반 선생님은,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여러 가지 나뉘었다. 이러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안녕이란 말도, 한국에서는 안녕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고 중국어로는 어떻게 하고 이걸 다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일본어로는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워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떠세요? 이 네 가지 활동 중에서 제일 잘 된 수업이 어떤 것 같아요? 1번. 흔들어 보세요. 2번. 3번. 4번. 예. 올바른 대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감히 수업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설명을. 물론, 준비는 다들 너무 열심히 해왔고, 또 저희가 수수깡으로 바벨탑을 만든 게 잘못이다. 아니면 뭐, 점토로 만든 게 잘못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지만, 똑같은 바벨탑 쌓기 활동들을 하지만 그 활동을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냐,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분반 수업 그 기록지를 보면 A 선생님은 수수깡으로 바벨탑 쌓기 놀이를 하였음, E 선생님은 점토로 바벨탑을 쌓아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음,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만 보면 우리가 바벨탑 쌓기 수업을 그렇게 했구나라고만 느끼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다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 가서 봤을 경우에는 그 똑같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바람직한 거는, 일단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라는 거는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좀 더 아이들이 그 바벨탑 쌓기 놀이를 더 이렇게 느끼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성경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선생님 그때는 진흙이 이렇게 조그마진 않았겠죠? 굉장히 커서 사람들이 힘들었겠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바벨탑을 너무 많이 높이 쌓아서 하늘이 안 보였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아이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도 그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이야기해 주신 거는 좋지만, 활동하기 전에 해줘야 아이들이 좀 더 주의를 가지고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먼저 좀 설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은 엄마 탑만 들었어요. 이렇게만 얘기할, 바벨탑이 왜 만들어졌는데 몰라? 습관 여러 개 쌓았어 엄마,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7세 반에 맞는 수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바벨탑 쌓는 거는 7세 반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또 쉬운 활동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이런 좀 더 다양하게 이런 얘기를 전개시켜서, 왜 지금 우리가 많은 언어를 배워야 하느냐, 사람들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아이들과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똑같은 미술활동, 글짓기 활동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교사가 어떻게, 어느 교사가 아이들 수준에 어떻게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미술 활동을 설명해 드리고 국놀이 활동을 설명해 드리고 그런 걸 하더라도 그것을 아이들 수준에 어떻게 맞춰 나가려는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으면 그것은 저기 천지 차이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은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여기 미술활동, 극놀이활동, 뭐 의사소통활동, 글짓기활동, 음악활동, 상과활동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이제 유치반에 이제 투입이 되셔서 바로 이제 조금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만 파악이 된다면,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의사소통 학습이구나.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글짓기 활동이구나. 뭐, 극놀이 활동과 미술 활동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유치반 교사들이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생각해 두어야 할 것. 이제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2번을 보면요. 이렇게 분반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필요한 재료는 미리 챙겨놓습니다. 교사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들은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제가, 어린이집 교사를 5년 정도 했는데요. 그 교사를 할 동안 만약에 교실에 이제 아이들과 저만 존재할 때 정말 급한 일이 아니고는 교실을 절대 비우지 않아요. 왜냐면 어린이집 교실은 그만큼 안전성이 있고 아이들에게 위험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교사가 없는 시간에 일어난 모든 사고와 사건은 다 교사 책임이에요. 교사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교사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사고가 다치거나 뭐 그랬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만약에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다쳤다 그럼 그건 다 교사 책임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그만큼 내가 우리 반 아이들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되고 두 시간 동안만큼은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되도록이면 수업을 하기 전에 모든 준비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챙겨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화장실을 미리 갔다 와야 되는 거, 물 먹고 와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서 아이들도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게 하고 선생님도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떠야 할 경우가 있다면 옆반 선생님한테 꼭 부탁을 하고 가요. 아이들이 어릴 경우에는 선생님이 없으면 선생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막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가 없을 때 불안한 것처럼 선생님이 없으면 불안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처음 맞이하는 순간에 그런 어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옷이나 액세서리, 그 다음에 머리 모양들을 이렇게 살펴봐서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것이 아이들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고요. 제가 어떤 아이는 신발을 신고 막 교실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화를 내려고 딱 했는데 봤더니 이게 새 신발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새 신발을 선생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교실까지 신고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놓치지 말고 야 너 신발을 교실까지 신고 들어오면 어떡해 이 녀석 하고 이제 꿀밤을 주기보다는 얘가 왜 교실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왔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진행이 시작되기 전 옷과 가방, 헌금은 미리 걷어 한쪽에 구석에 둡니다. 이 유치반 아이들은 일단 다른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전체 진행을 봐도 이 손에 뭔가를 만지고 있으면 집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급적 손에는 아무 것이 또 들려있지 않도록 이렇게 옷하고 가방하고 헌금은 이렇게 걷어서 한쪽에 놓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느 반이든 꼭 한두 명의 아이들은 굉장히 그 다루기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느 구성원에도 이런 아이는 한 반에 한두 명씩 있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가 나쁘게 행동할수록 그 아이한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와 사랑을 좀 더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늘 움직이려는 아이들을 제지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활동과 연관지어 수업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유치부한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려고만 하는 아이는 더 이상한 아이예요. 애들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아이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움직이려는 그 에너지를 선생님께서 잘 활용을 하면 더 잘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 진행의 시간만큼은 꼭 힘들더라도 앉아있게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9번. 아이들의 반응과 수준에 따라서 예상치 못하게 수업이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교사를 하다 보면 꼭 몇 번씩 경험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더 그 아이들 얼굴만 멀뚱히 보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해서 아이들랑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번, 바깥 놀이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핑계로 수업 준비를 못했을 때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사의 계획하에 한 달에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나갈 것을 아이들과 약속하고 나가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선생님을 빤히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이제 수업 준비를 못 해왔어요. 오늘은 그냥 밖에 나갈까 말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밖에 나가요 나가요 막 하면 그래 너희들이 오늘 나가자 그러니까 나가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그 자기가 수업 준비 못한 것을 이렇게 밖에 나가는 곳으로 무마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획적인 활동 안에서 밖에 나가는 활동을 계획해서 하는 것이 좀더 계획적인 수업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아이들과 나갔을 때 이렇게 놀이터에서 그냥 자유롭게 학기 초에는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들이 서로 뭐 친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닭싸움 게임이라든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밀기 게임 뭐 얼음땡 놀이를 한다든지 아이들이 그 밖에 나가서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놀이를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3번, 때때로 일요일 아침 바쁘게 분반 수업을 준비하거나 전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교사실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교사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 선생님은 외형상 분반 수업은 준비되었지만 마음만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교사는 주중에 공과와 내용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반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막 부랴부랴 분반 수업을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정말 바쁠 때는 그러한 일들이 몇번 생기긴 하지만요,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 유치반 연령의 아이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성취감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반면에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감도 심하게 느낍니다. 아이가 혹 무엇을 잘 못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이들 앞에서 지적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상하며 그 마음의 상처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반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말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조심해서 하고, 아이들 만약에 전체적으로 혼낼 때는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혼낼 때는 끝내서 남겨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아이들 앞에서 너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긴 없지만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모방을 잘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아이가 어느덧 보면은 부모의 행동들을 많이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무의식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닮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더 많이 모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유치반 선생님은 가장 첫 번째 선생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말투가 어떠한지, 또 꾸짖을 때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옆반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아니면 실수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이런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걸할때 선생님이 항상 말을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할지, 그럼 선생님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수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아이들 앞에서 행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2시간 여러분께 유치반 수업법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진짜 지금 가장 이렇게 작은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제 유치반 교실에 가서 정말 많이 아이들과 대해보고, 진짜 어떤 날은 분반 수업하다가 안 돼서 울어도 보고, 아니면 진짜 너무 잘 돼서 감동에 차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항상 끊임없이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그래도 조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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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